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또다시 가자지구 북부의 주요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구체적 정보에 따라 현재 알시파 병원의 제한된 구역에서 정밀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하마스의 고위 테러리스트들이 알시파 병원 내에서 재편성을 거쳐 병원을 이스라엘 공격 지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우리의 전쟁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하마스와 맞서는 것이라면서 민간인 피해 방지와 병원의 중요 기능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조정 연락 담당 부서 책임자와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시파 병원 내 하마스의 활동을 저지할 필요성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과 전적인 협력을 이루는 일을 수일에 걸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알시파 병원 중 한동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1월 초에도 하마스 지휘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시파 병원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의 말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그곳에 선출된 지도부를 교체하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슈머 대표는 지난 14일 의회 발언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영내 공존을 추구하는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한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사실상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을 지난해 10월 7일 감행한 이스라엘인 학살에 사용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은 역사상 테러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이라면서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슈머 대표의 발언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 지원 확대 실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조되는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슈머 대표의 발언이 많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는 좋은 연설이었다고 15일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뉴질랜드 외무장관과 만나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왕 부장과 회동한 뒤 성명을 통해 인권과 중국 신장자치구 상황, 홍콩과 티베트 등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또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뉴질랜드와 중국의 공통의 관심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왕 부장은 국제와 영내 사안에 대해 중국은 뉴질랜드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 뉴질랜드는 영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계속해서 건강한 동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뉴질랜드 방문에 이어 내일 호주로 이동해 페니 웡 호주 총리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러한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나라들의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일본 의회에서 일본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7시 44분경부터 8시 22분경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반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를 규탄하고 이런 도발이 미한일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4도, 최고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3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km로 북동쪽으로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64일 만이고 올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고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나 북한판 에이테크스인 KN-24 또는 초대형 방사포 KN-25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일본 측 분석대로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50km로 날았다면 탄도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유사한 KN-25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또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한국 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14일 종료된 미한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양에서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km이고 전북 군산의 주한미 제8전투비행단이나 청주, 서산 공군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욱 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계룡대, 그다음에 우리 공군의 주요한 항공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프리덤 실드 연습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넘게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프리덤 실드 기간 중인 지난 6일 최전방 감시초소 점령과 일반 전초 돌파를 상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 실제 기동훈련, 7일엔 자주포와 방사포 포격훈련, 그리고 13일엔 신형 탱크들을 동원한 전차부대 대항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어 프리덤 실드 종료 이튿날인 15일엔 딸 주애를 데리고 한국의 공수부대에 해당하는 항공육전병부대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런 일련의 행보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 정치 행사를 배려해 도발을 자제했다가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정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오선이 확정됐습니다. 중국도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긴장조성보다는 일단 약간 유보적으로 태도를 취했던 것을 러시아 대선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재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선 북한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의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이 종료되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지 않겠다. 그런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중거리, 장거리로 이어질 수 있죠.
북한은 오는 4월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4월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등 북한의 대형 기념일과 명절이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이 실기동 훈련 횟수를 크게 늘리는 등 강도를 높인 것과 비교하면 약한 대응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국회의원 총선 등을 감안해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기 조성이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게 자기들이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어떤 남남 갈등이나 이런 그 평화 분위기 조성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봐요.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를 규탄하고 이런 도발이 미한일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북핵과 북한 문제, 지역과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날 회담은 지난달 28일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담 이후 19일 만입니다. 회담에선 특히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1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미한일과 국제사회 대북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보유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견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 환적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에서 북한이 어떤 일방적 변경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5차 회담에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며 미한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발언에서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vitalizing democracy will also require us to shape a technological future that's inclusive, that's rights respecting, directed at driving progress in people's lives.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면 포용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이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잘못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한 것은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강력한 정치적 개방 물결이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에 이뤘지만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해 수많은 북한인을 송환한 것에 대해 우리는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유엔 및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송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과 영킴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트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은 13일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의안 발의에 대해 특히 중국에서 인도적 위기에 처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러기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15일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의 의회 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중국 내 탈북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집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과 관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VOA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특히 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It's addressing a critical issue which is the repatriations.
숄츠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말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제인권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 정부의 조치를 명시한 문구가 결의안에 담겨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UN 인권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직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테일러 UN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는 15일 2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 UN 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10년 전 2014년 COI 보고서에 기록된 잔혹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며 잔혹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어떤 면에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강제노동과 노동 착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erious and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테일러 대사는 또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풍토로 인해 북한 정부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표현의 자유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를 향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며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옹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o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uffering wherever you are, I want to tell you that we do.
테일러 대사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옹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는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가 13개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캐나다의 패트리샤 맥콜라 제네바 주재 부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 bear witness to the atrociti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continue.
맥콜라 부대사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증언한다면서 북한에 있는 친척, 친구, 기타 소식통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광범위한 시민사회 활동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서 점점 더 강화된 통제로 인해 주민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어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일가족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악화한 북한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통제와 착취를 겪으며 여기는 나와 내 가족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코로나 기간 당국의 이동과 장사 통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생계가 힘들어지자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파로 자신이 살던 지역은 2020년부터 공개 처형수가 많아졌으며 최근 3년간 거의 한 달에 한 번, 사형수의 수도 많아져 어떤 때는 한 번에 9명에서 11명씩 총살할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으로 주민들의 공포가 더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이유로 가족과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결심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도록 국제사회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동생이 중국에서 25년간 살았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분리시킬 수 있냐면서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며 북한에서 태어난 게 유일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생명권, 안정권, 자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동생과 중국 내 모든 탈북 난민을 구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국제사회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중국 외교관은 이날 발언권을 통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Persons from DPRK who come to China illegally for economic reasons are illegal migrants, not refugees.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중국 외교관은 또 고문방지 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 문화 또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기구는 모두 탈북민은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부대 행사를 개최한 휴먼라이츠워치와 한보이스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할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시언정 한보이스 대표는 VOA에 CY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고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보고서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우지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제야 차관이 민주주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 및 글로벌 인도주의 협력을 지원하며 부패와 인신매매 문제와 싸우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서울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야 차관은 서울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개막 이튿날인 19일에는 연설을 통해 시민사회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야 차관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정보 무결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반부패 증진을 위한 각 분야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병행 방식의 부대 행사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제야 차관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인신매매 방지와 글로벌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 관리와 시민단체, 교육자들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제야 차관이 자카르타 방문을 통해선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발표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몽골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내 대북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몽골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과 몽골 간 협력 심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건설적인 관여를 추구하는 동맹과 파트너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최근 몽골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몽골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록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서 재확인했듯이 몽골과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용에르댕 총리는 방미 기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함께 북한에 더 이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몽골의 지리적 거리는 멀어도 양국은 강력하고 발전하는 전략적 제3의 EU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리스 대통령과 어용에르덴 총리는 지난해 8월 워싱턴 회담 뒤 발표한 제3의 전략적 EU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협력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추가 위반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대표단을 이끌고 몽골을 방문해 우후나 후렐스 몽골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및 차관 등을 만나 농업, 보건, 인도주의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몽골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박 부상이 건버수랭 아마르툽신 몽골 외교부 차관도 회담했다면서 이 회담은 양국의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교육, 문화, 스포츠, 농업, 보건, 인도주의 영역에서의 협력 재개 및 강화 계획을 논의했고 회담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몽골 외교부에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논의한 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제재 준수 의지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몽골은 1948년 10월 북한과 수교 이후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4주년을 기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몽골은 한국과는 1990년 3월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과 몽골 간 교류는 특히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몽골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나라라며 몽골은 스스로에 대해 정치체제가 다른 모든 나라들과 관여할 수 있는 일종의 소집권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측면에서 몽골은 한국과 북한의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와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15일 VOA에 양측 간 이번 접촉에 대해 북한과 관계를 먼저 정상화한 국가 중 한 곳인 몽골과 북한 사이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푸틴을 공개적으로 포용하고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며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가 북한과 대화하는 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지지하는 거친 수사와 함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한반도의 위협적인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몽골과 북한 간 움직임은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대북 접촉 확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국 및 한국과 북한의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체코 정부가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푸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NPT, 즉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국은 5개국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코는 다른 모든 책임 있는 NPT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러시아의 러시아 1방송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 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4일 푸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러 관계가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마이크 켈리, 민주당의 아미벨의 의원과 제리 코널리 의원 등이 1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최하는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특히 한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주최한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및 그 밖의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 협력 제재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장관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널리 의원과 윌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과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북러 관계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인 핵협의 그룹 창설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약속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철통 같은 미한동맹 준비태세 유지에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29일 채택된 민주주의를 위한 제3차 정상회의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두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본회의와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화상 형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에 관여한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제질서가 혼돈을 겪는 동안 북한이 한국을 향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14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전 국가안보보좌관들과의 대담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람들은 이 같은 혼돈 속에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orry that in this situation, as Condi described, in this chaos, Kim Jong-un and North Korea will decide maybe it's the time protected by his missile program.
헤들리 전 보좌관은 현재의 혼돈 속에 김정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및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는 지금이 과거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도서 지역을 포격하거나 한국 선박 몇 척을 어뢰로 침몰시켜도 괜찮다는 결정을 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또한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반통일을 선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과 관련한 질문엔 대북 억제와 방어를 강조했습니다.
We've tried under multiple administrations over four decades to diplomatically get the North Koreans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헤들리 전 보좌관은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 행정부에 거쳐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개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북한은 모두 이를 파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들리 전 보좌관은 우리는 그 열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전략은 억제와 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억제와 방어, 예방, 보호는 김정은이 이 같은 무기 보유로부터 영내 동맹국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헤들리 전 보좌관은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 참여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산 무기로 재장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도 역임한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흑해함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도 일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은 휴전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게 지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타이완을 무력 통일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믹서 업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금을 세탁하는 북한의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13일부터 가상화폐 믹서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300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엘립틱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HTX와 HTX의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해코 브릿지에서 도난당한 1억 1,25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이 이더로 교환돼 휴면 상태에 있다가 13일부터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전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립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가상화폐 도난 사건과 관련해 해킹의 여러 특징과 이후 자금 이동을 근거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이라고 추정했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엘립틱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세탁 패턴에 따라 탈취된 토큰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즉시 이더로 교환돼 이달 초까지 휴면 상태에 있다가 13일부터 6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이 가운데 2,300만 달러 이상의 이더가 토네이도 캐시로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하는 일명 믹서 업체입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의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은 해커들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정권 유지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라자루스 그룹이 불법적인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의거해 제재했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를 통한 자금 세탁이 막히자 라자루스 그룹은 대신 다른 믹서 업체인 신바트를 통해 자금 세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미국 재무부는 신바트가 라자루스 그룹의 주요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별 지정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해킹 사건의 탈취자금 수백만 달러가 신바트를 통해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립틱은 신바트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라자루스 그룹이 대규모 자금 세탁과 거래 추적을 모호하게 하는 수단으로 토네이도 캐시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엘립틱은 토네이도 캐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믹서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신바트와 같은 중앙화된 믹서와 같은 방식으로 폐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사이버 범죄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지난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가상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인력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올해 초에 전쟁을 언급하며 한국을 위협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지방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공장을 세워 주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배경과 문제점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의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장 착공식 연설에서 이제서야 지방발전에 나선 것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착공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 1월에 발표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해마다 20개 군의 공장을 지어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3월 11일 현재 북한 13개 지방에서 공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지역은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영직군, 그리고 장풍군입니다. 눈길을 끈 것은 착공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한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공장을 뒤늦게 건설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는 평양과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가 그만큼 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뜻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이게 그 평양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에서 좋은 건 다 평양에 모이거든. 이런 상황 거의 뭐 지금 한 50년 남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은 공장 건설을 위해 군인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공장 착공식에서 124 연대기를 수여했습니다. 한 개 연대가 2,500명 정도라고 치면 북한은 지방 공장 건설을 위해 5만 명가량의 군인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평양의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건설 사업을 위해 10만 명가량의 군인을 동원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10만 명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평양시 건설의 1, 2개 사단, 그다음에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한 5개 정도의 사단.
노동신문은 지방공장이 기초생활 물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건빵, 과자, 비누, 휴지 같은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또 지방 공장 건설을 추진할 조직을 꾸렸습니다. 평양에 이 사업을 담당할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노동당의 핵심인 조영원 조직지도부장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과 당비서 전현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용 등도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원범 박사는 북한의 실세인 조용원이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측근 조용원을 투입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김정은이 부과했다 이런 거고요. 또 그만큼 북한의 핵심 수뇌부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안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요.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계획이 성공하느냐 여부입니다.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이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에 들어갈 설비와 기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공장 건물은 주민들을 동원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된장 간장 공장이라도 현대적인 공장을 만들려면 설비와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비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공장이 이제 생산을 시작해서 기초 원료 투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병뚜껑 닫고 상표 막는 것까지 지금 후름식 생산 공정을 도입할 때 북한 자체의 그 기술로서 또 자체의 설비 수준으로서 이거 못하거든요. 자체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금도 문제입니다. 공장을 설립하는 데 돈이 필요하고 설비를 수입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원료와 자재를 사오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중국에서 설비와 원료를 사오려면 위안화나 달러 같은 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중앙정부가 공개한 예산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밝힌 예산안을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2022년과 2023년에 확대됐으며 2024년에도 그런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어디를 봐도 지방 공장 건설을 위한 예산 지출 항목은 없습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지방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노동당에서 다 지원해서 지어준다고 해놓고 이게 그 지방에 다니는 또 주민들 주머니 털거든요. 충성시 매국심 발휘하라 그래가지고 1인당 얼마 내라.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공장 운영은 지방 당국의 책임이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은 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원료가 부족하고 정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원료와 자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지방 당국은 외화도 없고 물자를 수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중앙에서 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기업 운영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원료 자재, 얘네 동력인데 설탕이나 밀가루는 북한에서 자체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이런 거 전혀 지금 타산하지 않고 그 이제 마치 공장만 건설해 놓으면 다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주민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대형 사업을 벌이다가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2019년까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원산 관광지구는 단 한 명의 관광객도 유치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평양에 종합병원을 짓겠다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들어갈 각종 의료장비를 확보 못해 평양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2020년 5월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을 가졌지만 이 공장은 아직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2013년에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도 평양의 몇몇 특권층만 이용하는 등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지금처럼 김 위원장이 나서서 20승 10 정책에 따라 공장을 지으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장마당을 살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dictating these 20 by 10 counties. You should build this, you should build that. You should just let the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3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Leonov는 이날 보스토크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노프는 약 5m 길이의 줄로 자신을 우주선에 연결한 채 우주선 밖으로 나와 유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레오노프가 유영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레오노프는 그 후 당시 우주 유영의 소감을 말합니다.
It was an extraordinary sensation. I had never felt quite like it before.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레오노프는 약 20여 분간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1913년 3월 18일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 즉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Ford's dream was to mass produce an affordable car for everyday use. 이동식 조립 라인은 직공들이 돌아다니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직공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부품들이 지나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후반에는 자동차 한 대당 조립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약 10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로써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24년 한 해에만 신차 출고량이 2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자동차의 판매도 급증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이동식 조립 라인 도입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